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것들을 여러 표현으로 움찔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랑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얼핏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노골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역사적으로도 아가서를 읽는 것을 조금 나이가 든 뒤에 인생을 경험한 후에 읽어야 한다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성경을 읽지 말라고 권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물론 지금 이때가 아니라 많이 과거, 오래 과거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가서는 금지서가 될 정도의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나타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죠.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은 떠나는 사랑의 이별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랑은 하는 떠나는 그런 오랜 이별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특히 이러한 잘못된 사랑이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인물에서 핵심 인물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그가 사랑하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에서 그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추억하는 행복에 교환하는 여인으로 나오죠.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솔로몬에 대한 신부로서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여 입맞춤을 기대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의 대상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향, 향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향은 바로 그님의 향입니다. 술람미는 그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에 보면은 솔로몬의 여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 해석이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왕의 후궁인 술람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느 일반적인 여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가 솔로몬에 대해서 향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표현인 것이죠. 단순한 향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특별한 그 향을 그가 지니고 있다.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탄자니아 땅을 밟으면서 조금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잠깐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이동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현지인들,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어떤 그 현지인들에서 발생되어지는 특별한 향기가 있더라고요. 제한된 곳에서 그 향기를 맡았더니 조금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에 오면은 어떤 특유의 마늘 냄새라든지 이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종을 차별하는 뜻으로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때로는 우리 몸, 그들의 몸에서 나는 특별한 향, 이런 향들을 덮기 위해서 이러한 향들을 가리기 위해서 특히나 또는 여성분들이나 또는 때로는 남성분들이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크림, 뭐 로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향수가 이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이죠. 특히나 여인에게서는 여인들에게서는 이런 향기가 나는 제품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에게서도 향기를 내는 특정한 어떤 물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향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이렇게 그녀는 솔로몬을 표현할 때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 향, 나에게서 없어져서는 안 될 그 향으로 그 솔로몬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자신에게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 향, 그 향기인 것이죠. 이 향기가 솔로몬이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 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이 여인은 자신의 짝을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여기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나의 님은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지요. 보다 더 정확히,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자는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자는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죠. 자신의 삶을 사랑에 맞도록 바꾸어 갑니다. 내 몸에서 혹시나 땀으로 인해서 어떤 향기가 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 몸을 정결하게 가꾸고 나를 꾸미고 씻고 난 뒤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내 헤어스타일이 조금 단정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 멋지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나의 삶의 영역을 정돈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지요. 그 때로는 사랑에 합당한 것들을 들여놓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는 분명히 노력 그리고 힘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 가꾸어지는 자신의 삶에서는 그 향기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남자들은 보통 땀을 흘릴 때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죠. 특히나 뭐 20대 그리고 또 10대 여기서 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가본 이들 또는 학교 다닐 때 추억이 있던 이들 알겠지만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남자의 반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에 하나인 것이죠. 혹시나 나의 자녀 중에 10대를 보낼 때 나의 자녀의 옷의 냄새를 맡아본 엄마들이 계십니까? 한 대 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좀 제대로 하면 될 건데 땀이 너무 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한 남자 아이들조차 변한다는 거죠. 10대 때 한창 운동하고 나서 땀 흘릴 때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향기가 좋은 비누로 씻기도 하고 향수로 뿌리기도 하는 이런 노력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인한 자기 희생, 그런 희생이 가득한 향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가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좀 나옵니다.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다고? 무엇보다 좋다는 단순한 비교급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이거, 포도주보다 좋은 사랑. 그냥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소고기, 그냥 소고기냐? 아니면 1++ 등급의 소고기냐? 이런 뭐 비교급, 이런 단순한 비교급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의 문장이 아닙니다. 술람미의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포도주보다 더 귀한 너무나도 좋다는 어떤 인식이 변화된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사랑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인식의 순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너무나도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이 더욱더 격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잠깐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술, 붉은색 또는 투명한 색, 그리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계속 마시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분위기 잡기 좋을 때 특별한 날에 마시는 이런 것들이 포도주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이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 그리고 너무나 기쁜 날도 함께 포도주를 즐기면서 더욱더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포도주, 솔로몬 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포도주입니다. 이런 포도주보다 더 좋은 이 여인, 여러분들에게는 이 포도주보다 더 좋은 여인이 있습니까? 안에는 이 포도주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포도주는 즐거움과 관련된 상징성인 것이죠. 사사기 9장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술은 신약에 의하면 성령으로도 상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소유함으로써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기도 한 거죠. 이것이 술이 가지는 성경이 밝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가 이 포도주보다 나은 나의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차이가 너무나도 큰 그리고 실존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나는 얼마 전까지 다른 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었는데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는데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녀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인식의 변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너는 너가 포도주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바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이 포도주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다른 존재로 인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대할 때 사랑의 존재로 인식했었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또한 나의 사랑이다라는 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식이 바뀌었고 그와 더불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분명히 계시지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그 인식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삶을 살다 보니 또 인식이 바뀌죠. 때로는 뭐 원수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애증관계, 때로는 의리 이런 인식이 자꾸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은 다시 사랑해라. 그 사랑을 해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인식이 바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까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광고 천호식품의 그 광고였는데 이것처럼 우리 사랑이 진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집에 정말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나의 짝이 계시다면 사랑한데이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를 볼 때도 이 녀석이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받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그 사람 또한 우리를 향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바뀔지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니 너 또한 지금 당장 바뀌어라고 강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한 집에 사는 이보다 더 가까이 함께하는 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누구인고 하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존재임이 마땅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존재가 마땅합니다. 여러 조건이 있어야지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해야지. 그래,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재미나 넌 좀 더 살 빼야지 나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거야. 조금 더 머리를 관리 잘해야지 사랑받을 거야. 우리 아들, 딸에게 조금만 더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받을 거야. 집사람이 덜 피곤하게 집에서 조금 더 열심히 청소해야지 사랑받을 거야.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야지 나는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자신에 대한 잣대를 너무나도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온전히 바른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이 찾아오게 되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은 함정입니다. 온전한 아버지, 어머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인식의 변화,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사랑받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뒤틀린 사랑은 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유명한 질문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이렇게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질문이 있죠.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것. 베드로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와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었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무엇보다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나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을 90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99 사랑하는 이 9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도 넘볼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주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약성경에서는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길을 갈 거다. 라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가르침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변치 않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을 그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닳아 없어질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 일로 바쁜 삶을 분명히 살아가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지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특히나 30대, 40대, 50대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내가 당직이라서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돼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내가 지금 체력이 왕성할 때 더 일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안에 자기 점검으로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잠시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질문입니다만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입을 맞춰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누군가와 입을 맞추었다. 혹시 나는 누군가와 입을 맞춘 것이 4시간 아니다 라는 분이 계신가요? 허영문 집사님 손 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4시간 아닙니다. 저는 6시간 아닙니다. 6시간. 죄송합니다. 8시간 아닙니다. 8시간. 네. 8시간 안에 우리 애들과 입을 맞췄습니다. 네. 애들과 입을 맞췄고요.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누군가에게는 그 입맞춤이 너무나 오래전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입맞춤에 대한 것이 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겁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요구합니다. 좀 경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가서가 한때는 읽히지 않았던 것인데, 근데 저는 입맞춤을 좋아합니다. 술람이 여인에게 입맞춤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아, 좀 철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통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막 조르죠. 아닌가요? 여자가 조르나요? 몇몇 여자 집사님 고개를 끄덕여서. 예. 어쨌든 그럼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저희 상대방에게 많은 뽀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많은 곳이든 사람이 좀 뜸한 곳이든 약간 빛이 좀 줄어드는 곳이든 어느 곳에든지 좀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요구했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평소에 이성이 살아있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뽀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솔로몬도 어떤 지금 백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 근엄하게 자 와서 나에게 뽀뽀를 하거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뽀뽀해줘. 너무나도 제 표현이 좀 경박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뽀뽀해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죠. 사랑은 백치미를 동반하게 됩니다. 사랑은 백치미의 용기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어른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막 과거에 저처럼 뭐 아무 때서나 뽀뽀하게 될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혹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 그만두고 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는 젊을 때부터 그 대상과 뽀뽀했고요. 지금도 결혼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좀 경박해 보이는 뽀뽀에 대해서 왜, 그 입맞춤에 대해서 왜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니 성경에서 나오는 입맞춤은 사랑에 있어서 그 영적인 어떤 영접의 극치를 나타내는 외향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입맞춤은 그분의 입맞춤과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은 너무나도 놀라운 입맞춤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사실상은 친밀한 사이를 표현하는 아주 일상적인 거죠. 그냥 만나서 잘 지냈어 쪽쪽 하고 그냥 이렇게 또닥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 거죠. 굉장히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저희 나라는 그냥 악수하고 마는 것인데 그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입맞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향유컵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 있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녀는 그 향유컵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붓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머리칼로 깨끗이 닦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입맞춤입니다. 성경에서는 입맞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수님 발의 입맞춤으로 사제받은 은총에 대한 것을 그 여인이 사랑의 진정성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입맞춤의 놀라운 일인 것이죠. 바로 그녀에게는 참회가 일어났고 그녀에게는 지금 그 순간 충성이 일어났고 그녀에게는 헌신이 일어났는데 이게 서약을 하는 입맞춤이 그녀가 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냥 속에만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고 조용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녀는 담대히 갖고 그 모든 것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사랑을 너무 정형화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을 정형화시켜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율법입니다. 율법을 비하시키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정형화시켜보니 그 사랑을 틀 안에 갖추어버렸더니 그 율법 때문에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랑, 잘못된 사랑, 타락한 사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규범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사랑, 이 여인과 같은 그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입맞춤,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오해받기도 합니다. 향유컵을 깨트린 그 여인도 사실은 지탄을 받았죠.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향유컵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그 인식이 잘못된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게 됐던 것이죠. 교회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해서 열심히 일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탄을 받을 경우도 있죠. 우리는 지탄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손가락질을 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또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진정성과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그 입맞춤의 진정성에 대한 또 다른 예시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 뒤에 보면은 서로 만나죠. 그리고 목을 어긋맞추죠. 그리고 뭐 하느냐? 입맞춥니다. 입맞춥니다. 이러한 입맞춤 이전에는 그들은 각자 철저하게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에서는 어쩌면 복수심에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삶을 살더라도 복수심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전반, 그 입을 맞추기 이전에 보면 항상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뭔가를 계속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죠. 뭔가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가족과 척을 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은 절대 같이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만나더라도 화해를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각자에 대한 사랑을 눈꽃만큼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 때문에 하나님 때에 일어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뭐 앞선 무리들은 다 제하더라도 둘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활활활 타올라서 그들에게 갔을까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어서 그들에게 갔을까요? 그들은 만나기 직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나 분명히 만나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평소에 하는 그 인사가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가식이었던 위선이었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선과 가식이 점점 더 진정성으로 다가오는데 무엇이냐? 목을 어긋맞춰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어떤 응어리들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팔 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입을 맞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었던 그 입맞춤에 대해서 이 아가서와 함께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액션으로만 일어난 것은 사실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전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만족고 그 씨름이라는 그 순간, 그 밤새도록 했던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만졌죠. 그러나 그 기도의 순간으로 나에게 만져진 것이 있을 때 사랑의 입맞춤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가족에 대한 어떤 아픔들이 있어서 많은 오랜 시간들을 겪어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용서,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입맞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이 입맞춤,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선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입맞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죠. 이 입맞춤이 있기 전에는 탕자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온갖 좌절과 온갖 패배감,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온갖 것으로 가득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이 아들은 그 입맞춤을 기대했겠습니까? 멀리서 누가 달려옵니다. 그 입맞춤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안아주고 아버지가 한 것이 바로 입맞춤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아버지로부터 회복받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자가 아버지의 그 달려옴의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이제 희망과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외적 표현, 입맞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번 집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 이런 것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입맞춤을 요구했던 것, 입맞춤 있기 전에 그 솔로몬은 술람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 정결해라. 너는 이것을 준비해라. 너는 이 옷을 입어라. 너는 이 시간 이때 나와서 나에게 입맞춰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요구한 자는 그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가 그에게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주님도 우리의 그 사랑의 입맞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추어라. 나에게 와서 너의 그 입을 맞추어라. 우리가 언제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말씀을 볼 때요,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입맞춤의 그 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임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히 큰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맞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걸어감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예배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분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 입맞춤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입맞춤, 경박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입맞춤입니다. 그 입맞춤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